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알아야 할까요? 좋은 선생, 좋은 뭐 위대한 스승,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좋은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은 그들이 따른다고 하는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그랬고 주님이라고 그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생존 시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베드로 외에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신앙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르치시는 자기 선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드라는 말이죠. 주라는 것. 새삼스러운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굉장히죠. 예수님의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먼저 그러기 위해서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41절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anointed 됐다는 말인데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구분받았다, 구별받은 자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으로만 말하고 있느냐?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름을 잘 몰랐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메시아가 뭐냐면은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올 것이다, 자손으로 자손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만 말했어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후손 중에 한 인간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결국은 그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냥 단순히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라는 건 뭘까요? 이 주라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좀 달라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인 내 주,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주라는 거죠.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님 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냥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뭐 따르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내 주님이라 그랬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바로 내 주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그리스도 대신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포인트는, 관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만 인식했지, 메시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 이건 인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 새끼를 뭐라 그러죠? 강아지라고 그러죠. 근데 개 새끼는 엄연히 개입니다. 그리고 뭐 원숭이의 새끼도 원숭이죠. 그 뭘 말하냐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객체나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메시아를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인성적인 그런 면, 바로 뭐 메시아다, 사랑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분한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못했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보세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거 보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엄격히 말해서 자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선포. 어떤 선포?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자손이 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그냥 주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말을 사실 인간들한테 별로 지칭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과 연관되거나 예수님과 연관됐었을 때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부여되는 어떤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그 이름이 뭐예요? 성호가 사실 야훼, 이렇게 자음으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 우리나라 말로 이거 모음까지 붙여서 여호와라고 그러지만 사실 야훼 뭐 이런 식으로, 야베 뭐 영어로 그렇게 되죠. 근데 정확히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는 잘 몰라요.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기보다는 그냥 주님이라 부르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주님, 주님, 주님.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을 누가 썼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한테 부여되는 어떤 영적인 권리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도나이라는 말, 그 주님이라는 말을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이 말하고 있냐면 구약 시대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도 바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동격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물론 인간의 모습을 봤지만은 그냥 보통 인간들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 인간으로만 온 거 그 한 부분만을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예수님은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잘 알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메시아가 올 곳을 수없이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랬으면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를 금방 알아보고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주라고 고백하기는 커녕 메시아를 오히려 배척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누가복음에서 쭉 언급된 거죠.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 잡아서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나름대로 자기들은 너무나 잘한다고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정통하고 주님의 뜻을 자기는 너무나들 잘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주님이 오니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로 왔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진, 인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진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되심도 인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면서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구약에 나와 있던 성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아도나이 하고 주님 하며 살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 로드라 뭐 주님이다 고백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믿었다고 생각했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도나이라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의 종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의 뜻대로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 신분을 내가 나는 종이다. 그리고 종으로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그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주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까지 하고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과 이삭을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하셨는지 알아요? 이사야 보면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이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한 것은 바로 구약의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뿐만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그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예수님이 주 되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가 말로만 알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아는 거, 머리로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다 했죠. 그러나 진정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철저히 인정하고 내 자신을 정말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뜻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쫓는 그런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쫓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가 나고 나의 자신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주님이라고 말로만 하지만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되심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뜻을 철저히 죽이고 복종시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요 나의 주님으로 철저히 고백하고 인식하는 삶을 산다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형식화된 신앙생활이 좀 더 변화되지 않을까.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변화될까,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외식과 그 다음에 위선의 삶을 주의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이거 누가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 굉장히 교만해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항상 원했죠. 대접받기를 원했죠. 외식하는 자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단순히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위선적인 행동만 했느냐, 47절에 보면 이런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 과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제1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자기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이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태도를 말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연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외식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이런 형식주의나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참 기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도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이런 단락이랑 연관되어지냐면 앞에 주 되심이 나오는 것과 이 지금 이 어떤 외식 위선자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단락을 생각해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을 하고 위선의 이런 형식적인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결국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이런 형식화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 죽은 신앙, 그리고 외식적인 위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철저히 나를 주님 앞에서 복종시키면서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위선과 외식을 탈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만 위선적인 요소, 외식적인 요소가 나옵니까?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주님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외침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되심을 고백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서 형식과 위선을 탈피하고 있는데 정말 주되심을,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주님이 나의 전부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21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은 사실은 21장이라는 이 장 때문에 이게 되어진 거지 이게 따로 떨어진 대목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이게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이게 한 단락인데 거기서 어떤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은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단락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외식과 위선을 버리라고, 그 다음에 과부가 예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헌금을 하는데 이 과부의 액수가 두렙돈이라고 합니다. 이 두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는 뭐 빵 한 쪼가리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떡이나 뭐 이런 거 한 쪼가리 사 먹고 아주 작은, 가장 적은 그런 어떤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렙돈을 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에 해당하면서 항상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는 이것을 헌금과 관련된 구절로 보질 않아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헌금이라기보다도 이걸 저는 전부를,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저는 이거보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의 전부가 됐다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드렸다. 이것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쫓는 이 주님이 주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기서 보여준다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은 주님하고 우리가 그의 종이고 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전적으로 그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외식과 위선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아깝지 않는 대상,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일부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런 본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고 다 모든 것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포션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한 일부분입니까? 주님이 나의 뭐 액세서리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He is my everything to me. 그는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이 각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희생해도,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이제 죽으시고 이제 순환 받으신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이 직전에 바로 이런 이 과부의 이 예를 들으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 주의 주되심과 주님 사랑하는 이런 신뢰를 왜 보여주는지 아세요?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헌신했다, 모든 것을 주셨다,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뭐냐는 거죠. 말로 주되심, 주되심, 주님 나의 주님이다라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그 주되심의 정말 본질적인 고백과 그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냐 전부라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에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전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는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전부됨을 내가 인정하며 주님이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전부 되신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따릅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이 시대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이 시대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